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핵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좀 프레임 싸움이라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영어 단어인데 굉장히 한국에서는 지금 좀 유명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이란 말은 틀이라는 뜻인데 어떤 그 틀 속에 사람을 이렇게 가두게 되는 어떤 말하기나 글쓰기의 방식 그런 걸로 지금 요즘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은 프레임을 이렇게 몇 가지 프레임을 잘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면서 그 프레임에 잘 가두어요. 요즘은 가짜 뉴스라는 그 프레임의 싸움이 걸려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가짜뉴스의 공급처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딱 걸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잘못된 뉴스를 전했을 수는 있지만 그 프레임에 딱 걸리면 모든 교회는 가짜뉴스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짜뉴스들이 횡행하여서 그 가짜뉴스를 파헤쳐보니까 그 온상이 교회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 가짜 같습니다. 그 말을 가장 많이 말하는 목사들이 다 가짜 같고 그 말을 듣고 또 나눈 성도들도 다 가짜 같은 그런 현상이 사실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많은데 그 말들이 먹히고 있는 그런 것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시절에 뭐 가진 것 없어도 당당했고 또 한국 건국과 여러 가지 한국의 또 발전에 있어서 정말 많은 헌신들을 하고 영향력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시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율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엄청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함께 경성하여 정신을 차리고 함께 준비해야 될 시대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셔서 또 미국 시민이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뭐 현재도 국민이거나 그럴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좀 공부해 보면 그 배경에 교회의 역할이 매우 크고 미국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의 물결이 이 세계를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그 엄청난 그 쓰나미로부터 교회를 사용하셔서 또 미국을 활용하셔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적인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우리가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실현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만큼 잘 살게 되었고 이만큼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면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에 크게 도움이 안 된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나라가 되고 말고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한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요즘 교회들과 또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적폐 취급을 받고 있는 이런 뉴스들을 접합니다. 물론 부족한 면들이 없을 수는 없었겠으나 그 존재 자체마저 부정하게 되는 그런 것은 영적인 전쟁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언제나 영적인 전투의 현장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 그 시냇가 그 깊은 수원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나무와도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온실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광야 같은 시대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민족의 소망이 되었던 한국교회 초대교회를 기억합니다. 교회가 온실에서 아무런 도전 없이 그렇게 자라고자 했다면 광야 같은 현실에 옮겨 심기자마자 시들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 공동체도 이집트의 그 엄청난 우상 숭배와 그 파라오 숭배의 문화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전쟁을 치러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도 뭐 실제로 칼을 든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의 근본의 뿌리는 가나안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과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도 그 로마 시대 가운데 증거되었습니다. 각종 이방 신들이 창궐하는 그 로마 시대, 또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쉽고 편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요즘 시대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할 준비부터 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뿌리 내리고 또 살고 살려내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 급박한 상황, 더욱 처참한 현실 가운데 교회를 지켜내었고 또 살려내었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복음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진실한 소식이고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하고 듣고 살아나야 하고 살려내야 할 바로 그런 소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골로새 교회가 들어야 했던 그 진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는 어떤 곳인가? 이 골로새라는 곳은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한 160km 정도 안쪽에 있는 도시예요.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해답은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때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이제 그 학교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훈련받고 준비되어서 다시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 군인들을 대동하고 또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2년여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1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의 기간 동안 에바브라가 바울을 방문한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잘 전해주고 그러면서 좀 힘든 이야기들 또 좀 부족한 부분들 그들의 형편들을 알려줬죠. 그러면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작은 것이라도 칭찬할 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참 잘하고 있다, 수고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기도문을 남겨주고 그리고 그렇게 칭찬과 축복과 기도를 하다가 또 이런 부분을 또 이렇게 잘 따뜻하게 권면해주는 그런 형식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미리 읽어오기 본문에 있었던 그 바울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그 기도가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 안에 있는 기도문과 거의 흡사해요.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그 교회이든 또 제자가 개척한 교회이든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 눈에만 보이는 그 한 교회의 멤버들은 정말 우리 형제요 자매요 하나이다 라고 바울이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하면서 기도가 시작돼요.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이런 애틋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전하기를 골로새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짓 교훈들이 많이 횡행하고 있어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거짓 교훈이 무엇인지는 골로새서 전반에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출몰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긴 한데 본받을 만한 분이긴 한데 그래서 예수를 신으로 숭배하면 우리는 오류에 빠진다, 뭐 그런 식의 가르침, 그런 철학이었습니다. 성경도 신적인 계시라기보다는 인간의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비교하는, 그래서 비교적 좋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골로새서 안에 나오는데요, 좀 특별한 특이한 단어입니다. 어쩌면 악령을 대적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막 소환하는 거죠. 아는 천사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뭐 미카엘도 부르고 가브리엘도 부르고 마치 어디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막, 예, 그런 천사들을 막 대동하는 그런 숭배의 사상,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그런 신화 속에서는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과 이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 출신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또 유대 전통들을 동시에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유대율법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도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이렇게 에피쿠로스 학파나 뭐 이렇게 뭐 금욕주의, 뭐 쾌락주의 이런 양극단이 또 퍼져가고 있었고,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하는 영지주의의 그 초기의 가르침들이 그 당시에 또 펼쳐져 있었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어느 한 가지 사상이 교회를 위협했다기보다는 다양한 관점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하면서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런 양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다른 사상들이 과감하게 하나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혼합주의 그런 영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 영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독교 신앙조차도 성경적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성장하기보다 막 가톨릭과도 통합하고 자유주의 기독교, 신비주의 기독교와도 계속 연합하는 거대한 혼합주의 양상을 또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보수주의, 복음주의는 점점 소수가 되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커지는 거 좋은데요, 그래서 유니티를 추구하고 커지려고 하다가 퓨리티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는 생존조차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 광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모든 교회가 하나하나 다 소중했습니다. 모든 신실한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신앙으로 격려하고, 더불어 이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이 가짜 뉴스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을 강조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의 그 연합전선의 구축과의 대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당시의 골로새 교회가 처한 현실과 매우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찬송 시처럼 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찬양하는, 신학적으로는 기독론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가장 성경에서 압축적이고 가장 모델이 되는 기독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부모에게서 출생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늘에 계시다가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계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뭐 네 명 중에는 제일 좋은 분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에 걸려들면 안 돼요. 세계 4대 성인 프레임에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인간이십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다고 해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될 때 영적인 연합 전선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이런 양상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함께 고백하고 함께 노래하고 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귀하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창조주로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는 아니시고 피조물 중에 최고인 분이시다 이런 식의 사상이 우리가 아는 그런 명백한 이단 속에도 있고 또 기독교의 아류 이단들 가운데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고라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피조물 중에 최고라는 말은 그가 아무리 그가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땅에 있는 거거든요. 동네 뒷산하고 에베레스트산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하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높은 산이라 쳐줄게. 하늘에서 보면 에베레스트산이나 뭐 동네 뒷산이나 그죠.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비교 자체가 교만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모든 디자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창조에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인간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 그 유대 땅 총독으로 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이 만물의 시작 이전에 계셨던 창조주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을 정말 감격하고 신비롭게 여기고 정말 은혜 가운데 정말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예수님 좋은 분이야 정도에 걸려 있으면 하늘 아래 이 동네 뒷산과 에베레스트산 그 정도의 차이 그 프레임에 우리가 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 천국에서 탈락한 사람들인데 그럼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것을 이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로 속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 지체들 되신 우리의 머리 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고백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연관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님 통하지 않고 뭐 오마이가 수준의 하나님이나 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정도에만 걸려 있으면 구원이 해당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이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나의 주인 되신다. 우리의 신랑 되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모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나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다는 그 고백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살펴봅시다.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논쟁하시고 이런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현저한 일, 가장 확실한 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장 20절 말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로 다 수렴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의 형틀이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십자가가 버거워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 십자가의 그 상징 때문에 아직 많이 걸려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역설이 있는 거죠. 십자가의 역설, 그 저주의 상징인 그곳이 은혜의 상징으로 바뀌어지는 그 역설,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그 구약적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당신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제사장적인 직분, 그 중보자의 사명,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사역,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켜달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성화해 가면서 우리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이 제사장적인 중보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진 다음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부족한 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계속하여 격려해 주시고 성숙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뛰게 되기 전까지는 걷지 않겠다.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하게 되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고 걷다가 뛰게 되는 거고 말하다가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국어를 잘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가 영어를 생각보다 잘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또 그 반대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잘 말 안 하면 안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입을 못 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왜 이렇게 많이 동의하시죠? 네. 가슴 맺힌 게 많아 다들. 그래요. 우리 집의 아이들이 그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미국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언어를 막 이렇게 어떻게든 듣고 알아야 되고 말해야 되고 의사 표현해야 되면서 어떻게든 생존하면서 다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기가 한국말로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우리 2세들도 더 다 알아듣고 알아들어야 사니까 알아들어야 나의 안전과 나의 생존이 보장되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월요일 날 하루 종일 책을 한 권 읽었는데 복음의 언어 뭐 이런 책이에요. 그 책의 주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에 좀 더 유창해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 글을 쓰신 목사님이 미국 분이신데 스페인어를 배우시면서 느꼈던 그 영감을 그 안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될 때 그 복음이 처음에는 어눌한데 그것을 자주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말하고 그 말을 계속 잘 말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계속하여 훈련할 때 자기가 한 언어에 이렇게 능숙해진 것을 보면서 복음도 그렇게 능숙해져야 한다. 복음에 유창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책 보시지 않으셔도 요 한 가지 컨셉만 기억하면 돼요. 스스로 유창함을 위해 훈련하고 함께 그 유창함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생각과 또 그런 적용과 그런 나눔과 그런 선포를 계속하여 해나갈 때 복음이 유창한 공동체가 돼요. 그 말은 복음을 잘 말하는 것에만 걸려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과하면서 또 적용되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제사상적 중보 공동체를 감당할 때 무슨 그 옛날처럼 양 끌고 와가지고 목 좀 잡고 뭐 그걸 이렇게 보면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가, 내 삶을 통과하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아주 잘 나눌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훈련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고 할 때 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결국 그것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하고 잘 나눌 때 복음의 유창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내 삶에 잘 적용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두 가지 정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전체 말씀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뽑았는데요. 사실 더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첫 번째는 지식이 성화되어야 합니다. 2장 8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것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리스도를 믿음에 막 우선하는 그런 상황이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내 머리로 하나님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너무 나이스하게 대처하려 하다 보니까 또 예, 오히려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세상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저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아주 우연히 아미노산들이 막 결합하다가 아주 정교하게 아주 복잡한 생명체가 되고 이렇게 사고하고 문화를 만들고 전수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자연스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전반에 펼쳐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았다고 말하지 않고 처음에는 아주 볼품 없었는데 점점점 좋아진다고 말하는 게 진화론이 말하는 사상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처음이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고 하나님의 최고의 디자인이 거기 담겨 있는데 타락하고 난 후에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전반에 퍼져 있는 그 진화론적 사상들을 수용하고 그 언어를 이용하고 나누는데 또 익숙해져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극적인 창조를 믿는 사람을 광신이라고 아주 끌어내리는 참담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있고 주변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편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될 것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성경을 우상으로 믿는 성경 우상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예수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자기가 또 프레임을 딱 거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경 우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걸고 있는데 좀 어설프게 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믿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노아 이야기를 하시고 모세 얘기도 하시고 요나 얘기도 하시고 그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믿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성경을 우상으로 섬기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말이죠. 이런 부분을 또 말하자면 길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 지식이 세례를 받은 것인지 이 지식이 성화는 된 것인지 이런 고민을 우리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단계로 나가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세례받아서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모든 것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성화, 성숙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는 천국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3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천국의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력으로부터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이 땅의 이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지금 제가 서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하늘을 향해 있는데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나그네의 삶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중력을 떠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하늘을 계속 바라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건 아니지만 헤븐을 이 땅에서 추구할 수 있다고요. 그 천국의 가치를 계속하여 확인하고 맛보고 확신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이 천국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 말 가운데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것은 천국의 가치는 저절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처럼 그것을 기도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또 계속 두드리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하여 우리는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계속 불화살을 막아내지 않으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을 계속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달라는, 하늘 뜻이 내 안에 또 우리 안에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 막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헌신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됨으로써 그 기도가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모든 이슈들,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프리즘을 통과하도록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우리의 기도 제목이 성화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슈가 천국의 가치로 전환되는 그런 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와 연결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다시 들게 돼요. 아니, 처음부터 아주 그냥 조화일 수 있습니다. 그냥 만든 거예요. 정말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지만 생명이 없는 그런 것일 수 있고요. 생명이 있는 것 같은데 뿌리가 잘려서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시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이슈들이 천국의 가치와 그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계속하여 확인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연습,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우리의 모든 이슈들이 땅의 가치를 극복하고 천국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지를 계속하여 확인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뭐 음악도 하고 뭐 체육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치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는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가치와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라이드만 하고 그냥 운동하라 그러고 그냥 악기하라 그러고 그냥 막 시키면 애들 하라니까 막 하는데 이게 기쁘지도 않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걸 통해서 뭘 원하는지 엄마가 이거 못 해봐가지고 나한테 시키는 건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대리만족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는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것, 이게 사실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멘토들이 해야 될 일이고 사실 그게 공부예요. 공부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게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복음도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 삶의 어떤 이슈에 연결된다는 걸 확인할 때 그게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 것은 공부가 된 게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 삶의 이슈와 연결하는 것, 그걸 하는 것이 나눔이죠. 그 나눔방에서 어떤 인포메이션 설교에서 이거 들었어, 저거 들었어 챙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간단하게 말하고 기억 안 나면 지나가도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꾸 추라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근육이 생기고 그쪽 길이 열리고 그쪽이 좀 더 유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유창한 공동체가 될 때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거죠. 운동을 시작하셔서 몇 달 되신 분은 또 그것이 운동을 하면서 이 정도 했는데 숨이 안 차네, 그죠? 조금씩 근력이 붙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겪었던 그 현실들을 우리도 겪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더 세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이해해주고 또 잘 품어주고 잘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야기들도 나눠볼 때 제가 요즘에 그 포트리 펠파하게 자주 못 나갔어요, 요즘에. 그랬더니 최근에 맛있는 식당이 몇 개 생겼나 봐. 그 갔다 오신 분들이 이 집에 이게 맛있다, 저 집에 이게 맛있다, 포트리에 새로운 통닭집이 생겼는데 진짜 맛있다, 펠파가 짬뽕집이 생겼는데 진짜 맛있다 얘기를 막 해주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해주는 거예요. 거의 한 번만 더 얘기, 제가 눈빛만 좀 관심 가지면 거의 뭐 사먹일 기세예요 막. 그죠?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누가 꼭 물어봐야지, 물어보기만 하면 말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요즘 되게 좋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입이 안 떨어져서 그런데 우리 영어 안 떨어지듯이 너무 조심하지 말고 모국어로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보는 거죠. 시간과 체력과 재정과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한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면서 복음적 삶, 복음이 유창한 그런 공동체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처한 그 상황이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준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해야 할 그 복음의 유창성, 그것을 우리가 잘 연마해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살아있음을 소개하고 증거하고 또 소통해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